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하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가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두 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바브 인근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의 공습을 가했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타운샌드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오폭으로 시리아 아랍연합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아랍연합군은 알바브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타운샌드 사령관은 시리아 군 당국에 이번 오폭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공습 당시 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즉각 러시아 측에 이를 통보해 폭격이 멈췄다고 타운샌드 사령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나 러시아나 시리아 전투기들은 미군이 지원하는 군대를 공격한 일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유엔이 시리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평화회담의 성공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협상대표가 참여하는 제네바 회담이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도 추가 회담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스르 알 하리리 반군 측 협상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미스투라 특사가 분명한 의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해결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 하리리 대표는 또 이번 회담이 내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당사자들이 몇 주 안에 추가 논의를 위해 다시 제네바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어제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초강경 조치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과 한국군이 또다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례 합동 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는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도 시행합니다.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세르게이 키실리악 러시아 대사와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도중 그리고 9월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각각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세셔스 장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그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징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날 찬성 68대 반대 31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는 징크 지명자의 환경 문제에 관한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이자 미국인이 가장 사랑한 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1977년에 42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이 프레슬리의 노래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프레슬리가 살아생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애착을 가졌던 그의 집,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그레이슬랜드가 바로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4,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이 프레슬리의 삶과 또 음악적인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전시 공간 그리고 음식점, 또 프레슬리가 살던 집을 45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로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이곳에는 프레슬리가 소유했던 전용 비행기 두 대와 또 값진 자동차, 물건 등도 함께 전시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그의 음악과 삶의 흔적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Me Tend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내일 시작됩니다. 연 1조 위안이 넘는 새 국방 예산을 발표하고 또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6.5%로 제시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내놓는 행사입니다. 예정된 의제가 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어서 유럽의 스웨덴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서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군대에 가도록 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구촌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은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에서 양회가 막을 올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이 두 행사를 함께 양회라고 부릅니다. 내일 수도 베이징에서 이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이 양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서 5천 명이 넘는 지역 대표자들과 내외 외신 취재진 3천여 명이 지금 속속 베이징에 도착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회가 어떤 모임인가요?
각 지역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 운영 목표와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 2월 연초에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양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계획들을 국가 차원에서 취합해서 논의한 뒤에 공식 발표하는 자리가 이번 양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간 중국을 이끌 정책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네.
올해 양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또 발표하게 될까요?
예,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정치와 사회는 중국 내부의 현안이어서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경제와 국방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6.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또 사상 첫 1조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450억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 관심이 우선 쏠리고 있는 이 경제와 국방 부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 정치와 사회 분야를 좀 정리해보죠.
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이번 양회에서 올해 6.5% 내외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현지 언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에서 7% 사이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뒤에 결과적으로 6.7%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지난해 성장률인 6.7%보다 낮은 6.5%로 새해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공식화하는 겁니다.
예.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죠?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과 원자재 가공 제품 수출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왔는데요. 1990년대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유치해왔습니다.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중국으로 간 건데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웃나라 아시아 각국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공산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이들 세계 각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확보해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업체들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월 미국에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상표가 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산업 성장을 위해서 주요 업체들에게 이 공장을 미국 내에서 운영해서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이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는 5월 베이징으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1대1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양회에서 1대1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대1로는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체제인데요. 미국 세정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동안 중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서 위안화 환율 정책을 비롯한 금융정책 전반을 손질하는 회의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네. 이 국방 부문에서는 중국의 한 해 방위 예산이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진행될 오는 일요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7.6% 오른 9,543억 5천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374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매년 10% 이상 증액하다가 6년 만에 작년에 방위비 증가를 다소 줄였던 건데요. 이것도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 예산을 약 10%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 이상 늘려서 맞대응을 하자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10% 증액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지난해 수준만 증액을 해도 중국의 연간 방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45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경제와 국방 분야를 살펴봤고요.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예, 먼저 정치 부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확인하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18기 6중전회에서 이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는데요. 이 당 집단 지도체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7인 상무위원들 가운데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시 주석은 이 핵심으로서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이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이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회 부문은 어떤가요?
중국 각지에서 최근 연일 심각해지고 있는 공기오염, 이 스모그 대책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 지역 당국은 최근 이 대도시 주변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이와 관련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스모그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 대표자들이 논의하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또한 오는 2021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다시 말해서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모그 대책 외에도 호구와 호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제도와 인민연금 개혁, 또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수입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이번 양해 기간 동안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수도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대도시권을 잇는 징진지 프로젝트와 이 장강 주변 대규모 경제벨트 프로젝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떠나봅니다. 필리핀이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필리핀 하원이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한 중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필리핀은 1987년 사형을 폐지했다가 1993년에 이 범죄 급증을 이유로 되살린 뒤에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2006년 다시 폐지했었는데요.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마약 관련 범죄 소탕 계획의 일환으로 이 필리핀 의회가 사형제 부활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 스타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한 관련 법안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상원으로 가는데요. 이 상원에서는 이 법안 내용 가운데 각종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법무부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비탈리아노 아기일의 필리핀 법무장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게 지체될 일은 없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 소탕을 위해서 사형제를 되살린다는 건데
예.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서 범죄는 나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면서 사형제 부활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측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심만으로 경찰 당국의 즉결 처형을 허용한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이미 끔찍한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필리핀 의회의 관련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 필리핀과는 반대로 세계 각국에서 최근 그 사형 제도를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인 장치지만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법원에서 오심을 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 세계 각국에서 속속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상당수 주 당국도 사형을 폐지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에서는 징병제를 되살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스웨덴 정부가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을 군복무 대상으로 징집하는 징병제 재시행 계획을 오늘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0년에 징병제를 없애고 이 지원자들만 군대에 가도록 했는데요. 이 7년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뒤집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데 따른 안보 불안 요소가 첫선에 꼽힙니다. 스웨덴 국방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현지 언론에 설명하면서 1999년과 2000년생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7월에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최근 그 안보 불안에 따라서 징병제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 스웨덴의 이웃나라인 노르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남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하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도 내년부터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네. 자, 한편 이와는 반대로 징병제를 폐지하는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은 오히려 내년부터 징병제를 없애고 완전 모병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해서 타이완 섬에 정권을 수립한 이후 68년 만에 타이완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자원병력만으로 군이 운영되는 건데요. 타이완의 펑스콴 국방부장은 모병 인력으로만 20만 명 규모의 군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라이언 징키 하원 의원이 내무장관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을 비롯한 트럼프 내각의 인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의학계 소식도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논란에 휩싸였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세션스 법무장관이 세르게이 키실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이 조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법무장관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언제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지난 7월과 9월에 이 두 차례 키실락 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먼저 7월에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당시에 이 다른 대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9월에는 이 세션스 당시 상원의원의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면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후보 자문으로서 러시아 대사와 만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현재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만을 밝히겠다는 선서를 하는데요. 지난 1월 10일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세션스 장관 역시 이 선서를 하고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때 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의 인준청문회 즈음에서 이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엘 프랑켄 상원의원이 이 보도와 관련해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선거 측과 이 러시아 관리들이 접촉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세션스 당시 지명자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Senator Franken, I'm not aware of any of those activities. I have been called a surrogate at a time or two in that campaign.
그런 행동을 전혀 알지 못해서 논평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선거운동 당시 한두 차례 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인들과 대화한 적은 없다고 이 세션스 당시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이번 이 의혹이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세션스 장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세라 이스커 플로레스 이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성명을 올렸는데요. 이 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일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무슨 혐의인지 모르겠다면서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어떻습니까?
네,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절대 허위로 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대리인 자격으로 외교관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란 건데요. 또 청문회에서의 그 질문 자체도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또 상원의원으로서 러시아와 접촉한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25명 이상의 외국 사절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자, 세션스 장관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네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션스 장관이 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이 FBI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추측 때문인데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서 이 세션스 장관이 법무장관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했기 때문에 이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현 사태가 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초당적으로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공화당 소속으로 세션스 장관이 속했던 군사위원회 소속인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나 또 러시아 쪽의 반응도 나왔는지요?
네, 백악관은 이 당파적인 민주당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 선거 관계자들이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일이 없다고 이 거듭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니콜라이 라코닌 주미 러시아 대사관 공보관이 이 러시아 외교관들과 현지 관계자들과의 이 접촉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현재 연방의회에서 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또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 외에 상원정보위원회와 이 하원정보위원회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정보위원장은 이 트럼프 캠프의 내통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마치 마녀사냥 같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일부 백악관 관리들이 러시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국 정보기관은 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킹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전직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일이 이 미국이나 유럽 선거에서 재발되는 사태를 막고 또 수사관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받은 행정부 장관이 또 한 사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징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찬성 68표 대 반대 31표로 이 상원을 통과한 건데요. 징키 장관은 어제 바로 취임식을 갖고 즉각 업무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한 장관이 몇 명이나 되죠?
네, 15개의 부서 장관 가운데서는 11명입니다. 하지만 이 농무, 노동, 주택도시개발, 에너지 이렇게 4개 부서 장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는 이번 주 중에 이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 내무장관 자리에 오른 징키 장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올해 55살이고요. 이 몬테나주, 서부 몬테나주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또 해병대 특수부대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내무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 연방정부 소유지를 주정부로 이관하자는 이 공화당 정책에 반대해서 지난해 이 전당대회 때는 몬테나 대의원직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무부는 4억 에이커에 달하는 이 미국의 연방정부 공유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징키 장관이 미국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우려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같은 이 공화당 의원들은 징키 장관이 미국 공유지의 강력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미국 국립암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1990년에 태어난 미국인들은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2배가량 더 높고요. 또 직장암의 경우에는 4배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결장암과 직장암,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다 합쳐서 흔히 이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결장암과 직장암 모두 이 대장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란 것을 말한다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결장은 대장의 끝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또 직장은 이 결장의 또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통 대장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됐나요?
네, 미국 암협회는 궤양성 대장염 등 이 대장 질환이나 대장에 용종이 있는 환자들, 또 직계 가족 중에 관련 암 질환이 있었던 사람에게 대장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식습관도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고 반대로 이 섬유질 함량이 낮은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 또 잦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수 있다고 암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조사에서는 50대의 대장암 증가율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군요.
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과 별도로 이 50대 초반의 성인에게서 결장암 발병률이 높아졌고요. 또 55세 미만의 성인에게서는 직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암 환자의 약 30%가 55세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5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이 대장암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장암이 늘어난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은 1980년대에 비해서 현재 이 암 검진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감소했던 대장암 발병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젊은 세대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성인과 맞먹을 정도로 올라갔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 관련 검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 병원과 이 보건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연구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이 좀 더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생활 습관을 더 활동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그 밖에 암협회가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요. 각 개인이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혈변 검사를 하고 또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코의 노래입니다. Sea of Heartbreak 함께 감상해 보시죠. We'll be right back.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에 인도가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 본토 대부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강력히 경고하고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나라 간 분쟁의 시작, 영토 문제와 정치적 갈등.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토 문제의 발단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을 다스렸던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홍콩을 할양하는 등 영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맥마흔 라인을 선포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 그리고 중국 간의 국경선을 획정했는데요. 이후 중국은 이 국경선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해서 전통적인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에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의 단초가 된 겁니다. 분쟁 지역은 인도 북쪽의 카슈미르 지역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악사이친 라다크 지역과 다왕 지역인데요. 악사이친은 원래 중국 땅이었던 곳을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한 곳이고요. 다왕은 중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인도가 점령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건 티베트 문제인데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피신해서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후에 인도 네루 총리가 방문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당시의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망명 과정에서 인도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과 인도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전쟁.
달라이라마 망명 사건 이후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인도군 10여 명이 중국군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는 국경 지역에 약 50여 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1962년 10월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전쟁 시작 7일 만에 160km를 진격하면서 인도에 큰 피해를 입혔고요. 11월에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통제선의 형태로 영토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인도와 중국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해서 중국 본토 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하자 중국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런 긴장의 중심에는 인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그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불의 신을 뜻하는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1989년 최대 사거리 1200km의 아그니1을 시작으로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최근 핵탄두를 싣고 최대 5000km까지 날 수 있는 자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 실험에 성공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실험 성공을 두고 인도 언론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줬다고 전하는 등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는 아그니5가 배치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This new missile, Agni-5, would have much longer range than previous one. The previous one.
이에 중국은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칭화대 리빙 교수는 인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친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가 국경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네팔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인도를 압박하고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펑-41을 인도를 향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인도를 견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방산 기술의 공유와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군수 지원 협정을 공고히 하는 국방협력 강화안에 합의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미사일을 매입하는 등 러시아와도 깊은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
이처럼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은 주변 국가 간의 힘의 역학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IHS 제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가 향후 10년간 세계 군비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20년쯤 서유럽 전체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인도 역시 러시아와 영국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군비 경쟁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9, to be on cloud 9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Americans say, I'm on cloud 9? Well, what does that mean? Don't worry,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So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네, 본문에서 조나단은 팸에게 I can't believe it.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팸은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조나단은 Nothing is wrong. I won. 나 당첨됐어 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팸은 What? What did you win? 뭐라고? 뭐를 이겼다고? 이라고 묻자 조나단은 The lottery. I won $1 million. 복권에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팸은 Oh my gosh, that's fabulous. 와, 정말이야. 대단하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조나단은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믿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참, 인생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C-L-O-U-D, cloud 9, N-I-N-E, 9, cloud 9입니다. When someone is on cloud 9, it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happy. cloud 9은 너무나 행복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기상학사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숫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높이 떠 있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기분을 cloud 9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9, to be on cloud 9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9. 너무나 행복하다. To be extremely happy. Cloud 9. To be on cloud 9.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 부른 I've been away too lo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3월 2일 오늘,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민테른은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민테른은 공산주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각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던 좌파들이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이날 창립회의에는 러시아 공산당을 비롯해 21개 나라의 공산당과 노동자 정당 대표 등 총 52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민테르는 1924년 레닌이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민테르는 또한 각국의 공산당 지부를 결성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민테르는 하지만 1943년 레닌의 후계자인 스탈린에 의해 해산되고 맙니다. 1956년 3월 2일 오늘, 44년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령으로 나뉘어 식민 통치를 받아온 모로코의 프랑스령 땅이 독립했습니다. 모로코는 고대 시절부터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1800년대 중반 모로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유럽 사람들은 이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로코는 1912년 패스 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고, 스페인 또한 모로코 남부 지역의 이프니 지방과 북부의 테투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로코 국민들은 무하마드 5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모로코 주권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에 프랑스는 1953년 무하마드 5세를 추방시킵니다. 모로코 국민들은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는 1956년 오늘 모로코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추방됐던 무하메드 5세는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로코는 스페인 지배 아래 있던 지역의 주권도 되찾음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